신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는 그 인간 예수를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적에는 그저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고통받기 싫고 안일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기 싫어합니다. 모든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서 생각하니까 이 주님은 말이에요. 그냥 인간이면 또 괜찮아요.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죽을 값이라도 오늘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예수님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압니다. 발가벗긴 채로 군병들에게 채찍질 당하는 고통을 알고 있어요. 이 스코지아는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가죽을 꼬아서 만들어가지고 그 가죽 꼬은 사이사이에 사금팔이하고 온갖 철사, 목 같은 걸 잔뜩 놓여 있습니다. 그 끝에는 가시, 완전히 이 쇠에다가 가시 박힌 추가 달려있어요. 한번 치면은 덩대기에 박혀서 안 나옵니다. 콱 박혀버려요. 그것을 다시 잡아다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여러분이 볼 적에 예수님의 앞면만 봅니다. 옆구리만 봅니다. 정면에는 그런 상처가 없어요. 예수님의 등에는 뼈가 허옇게 다 드러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냥 한 방 꽝 쏴서 사형당하는 건 얼마나 편해요. 요새 주사 한 번 놔서 죽는 건 엄청난 행복입니다. 거기 비하면 그뿐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남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 형에 따르면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답니다. 보기가 모습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습들 보면은 예수님 허리에다가 옷을 두르고 있지요. No! 발가벗긴 채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요. 그걸 왜 꼭 당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마귀가 찾아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항상 시험은 마지막에는 우리의 인성입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하고 같이 작용해요. 인간적인 방법. 예수님도 쉽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할 거니까 그냥 잠깐 진 게 아니에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잔은 항상 죽음을 의미합니다. 잔은 고난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예수님도 우리나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인간 예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인간의 뜻과 내가 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길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가지 뜻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래요. 마지막 뼈가 다 드러날 때까지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죄 지은 자는 다 죄 싹선 사망인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콜스. 아담과 에브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적에 이 저주가 땅조차도 저주받고 인간이 저주받고 온 우주 전체가 저주받습니다. 그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서 져야 죄값을 대여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한 번도 아니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바라보면서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세 번 기도하시고 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100% ready.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항상 이 나의 뜻과 me, my will against God's will, 하나님의 뜻과 겉으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His will,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죽을 정도로 몰매를 맞다가 피투성이가 다 됐는데 로마 군병들이 구출을 해서 이제 안토니아 포트레스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마운트가 있으면은 그 북쪽에 어마어마한 성체를 지어놓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성전 쪽에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요새입니다. 그게 지금 로마 군병들이 약 1,000명 정도의 군병이 거기서 주둔하면서 하시라도 소요가 있으면 나가서 소요를 진정시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 리벨리언이 심해요. 로마에 대한 이 반항도 극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병들을 사용해서 구출케 하시고 성전돌에서 이 안토니아 포트레스로 가려면은 계단이 청청 계단이 하나가 잔데 그 다음에 두 번 있어요. 상당히 높은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는 the best pulpit, 가장 좋은 설교단입니다. 아, 우리 피투성이의 몸으로 기진할 대로 기진해서 얻어맞은 사람이 거기서 먼지를 털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지금 이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바울은 재미있는 사람이지. Can you do that?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얻어맞고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사람들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워낙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의 라바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몸을 바칠 수 있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불사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였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던 길이 잘못되면은 그걸 아는 순간 즉시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하나님이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도 섬기던 하나님이 그걸 아는 순간에 180도 인생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마도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바울을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아라비아에서의 3년 동안의 훈련 받으면서도 사실은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다급하게 활활 타오르는 꿈이 있습니다. 바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핍박했던 그걸 생각하니까 같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핍박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빨리 쫓아가서 얘들아 너희들이 핍박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좀 정신 차려라. 내가 가는 길이 잘못 가는 길이다.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길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길이라고 빨리 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꽉 붙들어가지고 3년을 훈련시킵니다. 다급하게 쫓아가지 못하게. 3년 동안 하나님이 꽉 잡고 계셨다고. 예수님이 아나니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방인의 사도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내 동족이 지금 제일 급한 거예요. 동족. 3년 동안 하나님이 붙들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냈더니 뛰어와서 이제는 내가 내 친구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잘못 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길을 바로 돌려야 되겠다. 나처럼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나. 예수 믿고 나니까 좋잖아요. 그러고서 막 입을 벌리고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죠. 바울의 큰 장점이 그렇게 마음이 급한데도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성전에 가서 오늘 말씀 읽은 중에 성전에서 기도할 적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적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제 내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에 감흥시켜 주시고 내가 말을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할 적마다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빨리 떠나라. 지금 네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말 들을 것 같지?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엄청난 함정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걔들이 네 말을 전혀 안 듣는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할렐루야 받을 줄 알고 가는데 그 대신에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쥐어 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무슬림도 그래요. 일단 유대교에 있다가 전향하면은 기독교로 바뀌거나 회교도로 전향하면은 배반자로 간주해서 당시에는 비수 가지고 와서 폭질러 죽여요. 지금 무슬림들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슬림 선교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신분을 숨기고서 거기에 다른 직업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하나 변화시켜 놓으면은 이 사람이 자꾸 가정에 돌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딱 얘기하면은 부모가 잡아서 죽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병신을 만들어요. 제가 그 전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쭉 관광을 하면서 그 안내한 아가씨가 이집트 아가씨인데 아사, 이름이 아사입니다. 덩치가 이런 처녀인데 얼마나 핵에도 이 골수적인 핵에도 기도 열심히 하고 저건 그 뜨거운 열정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원래부터 기독교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that's okay. Let them have their own religion. 그러나 무슬림이 바뀌어서 기독교로 전향하면은 자기 형제가 아니라도 인간 취급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완전히 혈연 관계를 잘라버린답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 심해요. 애굽에 이 밀리턴트 무슬림들 가서 크리스천 가게에 가서 폭탄 던져서 다 죽여버리고 그럽니다. 최근에 수천 명이 죽었어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해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라. 바울이 말이 이제 동족 선교를 하겠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그냥 찬물을 확 부어버리니까 아이고 그냥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의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미 있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가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있어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가 아나이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한 것 저들도 아는데 제 말 안 듣겠습니까? 하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그런 말 하는 데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안 씁니다. 나더러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떠나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적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귀먼트 하려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크리에이트 가시 창조주 하나님이 크리에이션 피조물에게 다가올 적에는 절대적인 명령밖에 없습니다. There's no argument when God speaks to you. No choice. Either obedience or disobedience. Obedience는 생명의 길이요. Disobedience는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아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꼭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항상 아멘만 있는 거예요. Yes, Lord. 그래서 명령으로 떨어집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다가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This is the way 탁 돌리면은 그 길로 초벌같이 방향을 바꿔서 갑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다가 성령께서 막으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말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얻어터지고 감방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열정 보세요. 일단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이라고 자기가 알기만 하면은 방향을 그 길로 돌려서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래서 하나님의 정말 쓸만한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고집쟁이. 우리 인간 사이에도 그래요. 사람 써보면은 밑에 직원 써보면 제일 쓸모없는 게 고집쟁이요. 고집쟁이. 뭐 파이어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직원이 고집쟁이면은 부부간에도 참 고집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틀린 줄 알았으면은 I'm sorry 하고서 방향을 탁 바꾸면 괜찮은데 고집 부려 결국 자기가 하는 게 틀리는 줄 알면서도 내가 이미 하는 거니까 이걸 양보할 수가 없어서 고집을 그대로 뿌립니다.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지가 않습니다. 신속한 방향전환. 고집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목이 달아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집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집이 하나님께 뜻과 반대되는 고집이면 이건 마귀 고집이요. 마귀 고집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명이 딱 나면은 즉각 꺾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이 말 듣고 즉각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 있다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데 큰 공로를 하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그동안에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약 15년 사이에 15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모든 아시아가 복음을 다 듣고 마게도니아 전체가 복음을 다 듣고 아가야가 모두 복음을 듣습니다. 당시의 세계 중에서 거의 다 커버했어요. 로마만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그 소원까지 들어줍니다. 바울이 소원 중에 이방인들에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미결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가서 동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 끝까지 이거 꼭 하고 싶어서 바울이 지금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온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돌아오기 직전에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이 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고통당하리라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동여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 가면 이번에 엄청난 고난이 앞에 있음을 얘기하는데도 바울이 모든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서 고집 부리면서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의 그 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꿈 최초에 자기가 복음 전할 때 이 목표 지금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막았던 이 순간이 바울은 아직도 섭섭해요 사실은. 그래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15년 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예 동족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not the way he expected. 멋있게 지나가거나 그런 데 가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붙잡혀서 자기가 복음 전하려던 이 동족들에게 이제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아마도 돌로 까임받고 뭐 거의 반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돌이 참 많습니다. 그 사방에 돌이요. 그 유대인들이 아마 바울 루스드라에서 맞아서 거의 거기서도 죽었었잖아요. 그렇게 얻어맞고 로마 군병들에게 구출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안토니아 포트에서 그 계단 위에서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오. 그 바울의 모습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곳입니다. 이때 특히 명절이라 온 유대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있어요. 어쩌면은 많이 모일 적에는 100만까지 모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다 죽이려는 사람이요. 예수 때문에 바울을 죽인다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그렇게 얻어맞아서 그런 입장인데, 안토니아 포트레스 위에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딱 보호를 해갖고 이제 누가 달라들지도 안심하고 복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에 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웠을 적에 누가 과연 이런 입장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일장 연설이 아니고 일장 간증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참석했던 유대인들은 비록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쳤지만 everyone should have remembered his message. 가장 effective하게 복음이 전거된 겁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을 거예요. How? 어떻게 된 건지 저건 사람도 아닌가? 그렇게 얻어 터지고 저 만신상에 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안토니아 포트레스 위에서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받고 신문받고 끌려갔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 엄청나게 미닝이 깊은 자리입니다. 이 백성들도 아마도 기억할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maybe 3 or 4 years ago only 똑같은 장면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그 위에 앉았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채찍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끌려 나와서 이제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는 장면.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들이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그 same crowd 동일한 군중들입니다. 기억했을 거예요. 비아 돌라로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날 심판받는 그 자리가 지금 바울이 지금 설교한 이 자리가 first station 여기서 출발합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슬픔의 길입니다. Via Dolorosa, the way of sorrow. 여기서부터 13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까지 13 스테이션, first station입니다. 이 자리,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때 심판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게 내 인생의 길을 새롭게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성전에서도 내가 기도할 적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다.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That Jesus whom you shouted to nail at the cross just several years ago. He came to me as God.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Same crowd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한 이 복음. 나중에 보면은 허다한 대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 도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에. 이때 있었던 크라우드 중에서 그때 받은 충격이 믿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소원을 이룬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이 소원이 있었다고.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 동족의 본고향 영적인 수도 예루살렘 Eternal City Jerusalem.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두 번째는 로마의 수도 Political Capital. 그곳에서 모든 로마 제국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로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둘 다 들어주셨어요. 이때 붙잡혀갖고 로마 군병들에게 압송돼서 1차는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아그리파 왕에게도 복음 전하고 베스에게도 복음 전하고 벨릭스에게 복음 전하고 모든 왕과 방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묶인 몸으로. That's the best way. 그러고서 로마로 압송돼 가서 로마에서 2년을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전하고 아마도 당시 네로 황제 앞에 가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서 나중에 형을 당해서 돌아가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갈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말을 듣고서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에게는 애시당초 하려던 거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in his method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들어주되 곱절로 10곱 20곱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동기가 좋아도 보세요. 바울이 동족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그 열정, 그 동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허다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디시전을 내릴 적에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디시전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겠다고 디시전, 어떤 사람은 뭐 의사가 되겠다고 디시전을 내릴 수도 있고 사업에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내가 혼자 내릴 적에는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때로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해요. 인간은 그러고 눈앞에 떨어진 게 타고방금만 쳐다보다 보니까 정작 먼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역자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오늘 바울처럼 직접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적에 과감하게 방향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세네메를 처음에 몸을 시작한 우리 심슨 목사님도 이분의 꿈은 뭔지 아세요? 중국 선교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엄청나게 넓은 강당에 아마도 수십만이 있는 강당인데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이게 서양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심슨 목사님을 보고 막 몸부림치면서 갈구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양반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중국 선교를 허락하셨구나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 그 사모님인 마가렛 여사에게 여보 나 중국 갈래 사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우리 심슨 목사님은 자기 사역에만 온몸을 바친 사람이라 가족들 이 돌보는 게 너무 부족했어요. 당시 중국 간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이건 뭐 끔찍한 일입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마가렛 여사가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심슨 목사님이 세상에 저런 악처가 있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다가 결국 못 나갔어요. 못 나가시고 그러면은 내가 이 성경의 꿈을 다른 방법으로 펼쳐야 되겠다고 해서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 당시에는 이 선교에 대해서 홍보가 통 안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선교하고 그냥 다니는 거지 선교가 이게 조직화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교회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도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샘슨 목사님이 성경에 비추어서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을 작성해가지고 그리고 각 선교지마다 난 선교사들에게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라이언스 매거진이 그 잡지입니다. 선교지를 만들었어요. 목회하시면서 엄청나게 바쁜 양반이 밤을 새가면서 선교지를 자기 손으로 전부 타이핑해서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각 교단, 교회에다가 다 뿌렸어요. 그게 최초의 조직적인 선교 잡지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때 심슨 목사님의 이 선교 원칙을 대부분 지금 다른 교단들도 다 접수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선교의 원칙뿐 아니고 선교지의 소식들 여러 가지 그걸 듣고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무브먼트가 생긴 게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그래서 선교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뿐 아니고 이 선교사를 직접적으로 대우해서 지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선교사를 지원하겠다는 교회를 묶은 게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그래서 선교 서포팅하는 처치 그룹과 선교하는 그룹과 두 그룹이 같이 있었어요. 두 개 다 샘슨 목사님에서 시작된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개가 합친 게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이게 CNMA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선교는 안 나갔지만 이 선교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19세기에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선교와 같이 출발했습니다. 엄청난 젊은이들이 심슨 목사님의 이 선교의 메시지를 듣고서 전 세계로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최초에 나간 게 다섯 명이 콩고 미션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콩고. 당시는 콩고는 완전히 밀림입니다. 아무 이 준비가 없은 상태로 가가지고 가다가 두 사람은 배 속에서 죽고 세 사람은 밀림 속으로 헤쳐서 가다가 두 명은 밀림에서 죽고 마지막 한 명은 목적지인 브라자빌과 콩고에 가려던 곳에 도착하자마자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필요하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지 말씀 준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그게 많잖아요. 선교지 현지의 이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그래서 시작한 게 미셔너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 선교사 훈련소를 만든 게 지금 나야 칼리지 앤 얼라이언스 세미너리가 그거의 후신입니다. 사실은 19세기에 20세기에 미국 선교의 선봉주자입니다. 지금도 선교하면은 바로 심슨 목사님이 시작하신 CNMA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선교에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CNMA 처음에 심슨 목사님이 시작하신 그 팔리시, 얼라이언스 매거진에서 그 팔리시를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서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그냥 썩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이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선교의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CNM에 통해서 수만 명의 선교사가 배출되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 수가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선교사로 안 나가시고 남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심슨 목사님, 일단 중국 선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잡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꼭 바울 같은 분이에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각자가 교회 하나 맡아서 충실하게 교인 양육하는 것도 좋고 선교지에 가서 그 한 나라나 한 백성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의 선교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한 사람의 파워가 아니고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 무브먼트가 계속해서 전 세계 선교의 불길을 던질 수 있는 무브먼트로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샘슨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한 정도 처음에 신학교 졸업할 때 제 꿈하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애시당초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무슨 목표를 갖고 있는지 젊은이들은 특히 그 골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조급하게 서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꼭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사랑도 아닙니다. 동정도 아니에요. 목회도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그게 아니에요. 선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First priority of believer's life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때 만약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려서 예루살렘에 남았으면 아마 열흘도 못 가서 자객들에게 찔려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두셨던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웠겠지요. 그러나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적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릇되게 하고 망칩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로 나아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비록 결정을 내렸어도 마지막 액션으로 취하기 전에 다시 한번 두드립니다. 하나님, is this your will?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이 맨날 나타나 주시면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이 매일 나타나서 이렇게 전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삶 중에도 많은 부분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방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 분수에 넘치는 일이 아닌가? 분수에 넘치는 일이 아닌가? 두 번째, 가정을 가진 사람이 가정을 망치는 일이 아닌가? 세 번째는, 가정이든 사회단체건 교회건 내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도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은 아닌가? 아주 심플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절대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가려는 이 길이 Is it right or wrong? 거기에 내 사견을 지부여치 말고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내 고집이 확 사로잡히면은 안 보여요. 자기 고집이 확 막힌 사람은 아무리 좋은